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지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헌신의 제사로 재물을 아무것도 남김없이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일천 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일천 번제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은 단지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기 때문이었거나 그가 막대한 재물을 소유한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을 열왕기상 3장 7절 하반절에서 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기원하는 내용이나 여러 사찰의 기화에 기록된 기원 내용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그 벽 틈 사이에 끼워진 기도 제목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원하는 그 내용의 절대 다수는 세 부류에 속합니다. 첫째, 건강. 둘째, 대학 합격, 취업, 승진, 사업 확장 등으로 표현되는 성공.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가족 간의 화목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그토록 많이 구하는 것은 이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바른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잘 셀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의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옳고 그름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 무병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아니하였고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제거되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은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의 기억 속에 필름처럼 남아있었던 장면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다윗의 삶과 신앙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버지 다윗 덕인데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주하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첫째, 성실은 열심히 사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 진리를 따르는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편 31편 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가 성실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울왕과 여러 대적자들로부터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분, 자신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최후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실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아들의 고백은 아버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분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의는 반듯한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을 공의롭다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전형은 아합일 것입니다. 다른 왕들이 악한 일을 저지를 때에 그를 평가하는 말이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합이 행한 가장 악한 짓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하기까지는 아합보다도 이세벨 왕비의 역할이 훨씬 더 지대했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되고 나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은 왕으로서는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가 이룩해 놓은 정치적인 업적, 경제적인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고 요청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했던 것은 아합이 가져다 준 정치적, 경제적인 업적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역임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등극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여러 우상들을 수입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왕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 아버지 다윗은 공의,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직한 마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곧은 길을 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최악, 최고의 범죄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은 참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곧은 길을 걸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언제나 곧은 길을 걷는 것만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전에 많이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 그 삶을 청산하고 내 아들이 태어났기에 그 추한 삶을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큰아들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했단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 다윗에게 아바마마께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잘못 산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단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아바마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와 닿는 것은 아들의 입으로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쌓았던 명예를 재평가하게 되는 것을 여러 건 듣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방문하심과 속량하심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9개월 만에 다시 말문이 열린 사가랴의 입에서 예언이 찬송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67, 6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지난 9개월 동안 말로는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었고 그것이 마침내 찬송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사가랴는 아브라함 때부터 당시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셨고 애굽이나 구스와 스바를 내어주고서라도 팔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되찾아오셨음을 노래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사가랴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하게 들립니다. 소에게 가장 강한 부분은 뿔이기 때문에 소는 싸울 때에 뿔을 사용합니다. 소와 소의 싸움이나 소와 투사의 싸움에서 소는 상대를 뿔로 받으려고 하지 자기의 발로 상대를 핥히려고 하거나 상대를 물어뜯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사자의 사냥 성공률은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아프리카 들소와 1대1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들소는 사자보다 몇 배나 무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납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들소의 뿔에 사자가 받치기라도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들소를 먹이로 삼기 위해서는 최소한 67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성경에서 뿔은 하나님 또는 왕,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72, 7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계약을 하고서 그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갈라진 짐승과 같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거기로 지나가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당신의 생명을 걸고 모두 행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만약 그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도 지나가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복이 되기는 커녕 그 몸이 수도 없이 많이 조각났을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요한이 태어난 것은 그저 자식 없는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1000년 전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정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모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일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7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한평생 섬기며 살도록 허락받은 특권을 누린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패를 달고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결과 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섬기다가 헬라어로 라츠리오인데 이 단어에는 예배드리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또 바르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시급하게 또 꼭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의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고 구별된 삶,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서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뒤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살지도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돋보이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참회의 절기에 그런 오염된 우리의 자아를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사는 사람은 한순간은 손해를 당하는 것 같고 바보처럼 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는 영원히 이익을 얻는 사람이요 영원한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자각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의 모습 앞에 우리는 아주 작아지고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다윗만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진리보다도 세속의 가르침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보다 나를 더 돋보이게 해줄 것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올바른 길을 걷기보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걷기를 즐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회의 절기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한평생 하나님을 섬길 것을 되새깁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성결하여 하나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직장생활과 학교생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성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즐기는 삶만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